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느 시대인들 힘들지 않은 시대가 없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어떻게 대적들을 제하시는지 확인하게 하사 다시 한번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가 유독 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를 살았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함께 살아오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식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누구든지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를 이기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전략이나 전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2000년, 3000년 전하고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닌데 그때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대적을 싸우는 방법, 대적을 이기는 원칙은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누구냐 하는 이 존재가 확인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투영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나라는 존재를 비로소 우리가 확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속에서 세상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출연하네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그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괴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벳세메스에 머물지도 않았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높은 지역, 고산지의 한 귀퉁이에 그냥 잊혀지듯 버려지듯 그렇게 두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괴가 그토록 소중했다면 그렇게 방치될 리가 없죠. 그토록 그 법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면 그렇게 20여 년간 잊혀지듯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봐도 법궤는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뭐 싸워서 찾아온 건 아니지만은 제발로 돌아와서 그걸 들여다보다가 사람만 70여 명 죽고 그래서 뭐 법궤에 대한 흥미가 잃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듯 법궤에 대한 관심도 식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냉담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흔히 우리가 겪는 현상이죠.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좋아서 그냥 아침, 저녁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냉담한 상태로 빠져드는 일이 종종 있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흥미도 없어지고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때로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어쩌면 교회에서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더 아까워지고 그런 때를 우리는 영적 침체기로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간이 한 20년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20년의 세월 동안 점점 하나님께 대한 예를 그리움이랄까 이런 것들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다가 마치 다른 반대쪽으로 치우쳤다가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 같은 걸 그럴 수도 있죠. 온통 하나님에 너무 집중했다가 또 세상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 때를 어쩌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사무엘을 한 시대의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밝히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길, 다시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는 길, 그건 두 동사에 달렸어요. 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두 단어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하라 그리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뜻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 그게 제하는 거예요. 원래 출발점입니다. 고개를 돌려야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의 문제는 고개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고개가 이리 돌아갔습니까? 거기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 아스타롯, 아세라 신을 섬기면 그들처럼 풍요롭고 그들처럼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블레셋에 계속 시달리고 패배한 이유예요. 그들처럼 살고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걸 제거하라, 제하라. 거기서 고개를 먼저 돌려라. 고개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왜 안 돌아와요? 거기가 잘 사는 길이니까. 바알 신은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농경의 신을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아세라 신은 풍요와 전쟁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겨야 전쟁에 이길 것 같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기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는 근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남신 여신이 신전에서 성적인 교합을 해야 비가 오고 그래야 풍요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전부 예배 드리러 간다, 제사 드리러 간다고 신전에 가서는 성창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성적, 이 성창들과 이 이런 음란한 짓을 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고개가 돌아가고 시선이 돌아가니까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가서 마음대로 음란해도 마음대로 괜찮고, 그리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해도 더 잘 살게 된다면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란 말이에요. 그 오늘로 치면 뭐예요? 거기 돈도 있고 거기 마음대로 음란해도 괜찮은데 다른 데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을 마치 과거에 그런 우상 숭배처럼 여기지만 오늘날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그런 신전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전이 어디냐? 어쩌면 오늘날 뭐 자본시장이 그럴지도 모르죠. 어쩌면 지금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겠죠. 거기에 그냥 돈을 그렇게 한꺼번에 벌 수 있고 그리고 그 돈 번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살 수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시선을 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왜 거기에 빠져들게 됐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신전, 그 신상, 그 우상에 빠졌느냐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내가 가진 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가 저 이방 족속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그냥 앉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신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오지 말라고 해도 달려갈 판인데요.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시스템 전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시장과도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 한번 빠져들면은 절대로 행복한 길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론 극소수가 돈도 많이 벌고
뭐 한껏 음란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극소수가 있겠지만 그들의 자랑을 듣고 그들에게 더욱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로 갈수록 차고 넘치는 신전이 되고 말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그런 모습으로 치닫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곳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거길 뛰어넘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한다고요? 고개를 돌리라는 거예요. 거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상대적 박탈감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장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시장이고 그걸 가지고 규모를 불리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삶이란 뭐예요? 거기서 고개를 들린다. 그게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몸을 다시 틀어야 우리는 사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했네요. 두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섬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십니다. 둘을 겸하여 못 섬긴다. 섬기는 거란 단 하나만 섬길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고개를 그렇게 돌려놓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 뭐 고개나 온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죠.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섬기는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건 하나님께 올인할 때만 섬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회복된다. 그래야 신앙은 부흥한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는 아예 관심도 두지 말고 살라는 겁니까? 여기 들어가서 일할 건 일하겠죠. 그러나 거기 들어갈 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절대적인 충족의 그런 샘을 갖고 그 시장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거기 살아남지 못한단 말이에요. 살아남아도 불행하게 살아남을 거예요. 돈 벌어도 불행할 것이고 돈 못 벌면 더 불행할 것이고 권력을 쥐면 불행해질 것이고 권력을 못 쥐면 못 쥐는 대로 더 불행해지겠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아요. 리차드 포스트가 말한 이 시대의 우상은 딱 세 가지입니다. Money, Power, 섹스예요. 그 우상에 꼼짝 못해요, 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세상을 휘감고 있고 세상을 온통 제 멋대로 흔들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기껏하면 겸하여 섬기는 정도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거기에 빠져드는 곳이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거대한 바다는 겸하여 섬기기 위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믿고 종교는 끝까지 성업할 거예요. 그 우상을 추구하는데 나름대로 비결을 가르쳐주는 곳이니까. 제하라, 섬기라. 이 두 단어를 기억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물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제하라 섬기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법궤도 뺏겨봤고 한 20년 냉담하게 살아도 봤고 그래도 길이 없어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 기도할 텐데 미스바로 다 모여라. 예루살렘에서 한 13km 북쪽에 떨어진 곳이에요. 베델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미스바. 이름은 원래 뜻은 망대, 망루 이런 뜻인데 여기 모여라. 다 모였어요.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모처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먼저 그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물이 제일 귀한 곳 아니에요. 생명과도 맞바꿀 만큼 귀한 게 그 물인데 그 물을 아낌없이 여호와께 지금 부어드리는 거예요. 보통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봐요. 우리 철저한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갈망하던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주님 앞에 놓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구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채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했도다. 이게 말이 지금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하라는 거죠. 물을 붓는 행위는 주의 얼굴 앞에서 전심을 쏟아놓는 그래야 철저한 회개를 표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물을 붓는 이 행위는 내가 다 쏟아붓듯이 내가 다 철저히 회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 광야에서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물이 귀한 곳에서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는 뜻에서 물을 부어드리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게 물을 붓는 행동에 담긴 거란 말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그 물 마셔도 또 목마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 물을 붓는 행위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는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뭐 금식하고 종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그런데 회개가 터졌는데 그 회개가 터진 게 뭐예요? 한마디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는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부흥의 첫 단추예요. 신앙 회복의 첫 단추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잘 못 믿습니까? 내가 그토록 죄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남들도 다 죄인인데 상대적으로 내가 의로웠지 뭐 내가 저들만큼 죄를 짓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가 그냥 뭐 생전에 잡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지금 그물에 걸렸는데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돌발적인 행동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따를 수가 있다고 보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계속해서 쫓는 사람들은 내가 점점 의로워지고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발을 내밀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신앙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느새 슬그머니 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마치 두터운 기득권층을 이루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고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새신자들이 사고치지 않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그런 이제 이미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격렬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입장에 서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이쪽 저쪽 다 가지고 있으면 화해가 있습니까? 화해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늘 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터져나오는 고백, 자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한마디 절절한 기도가 터져나온 것이죠.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사로서 다스리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을 가만 보면은 사무엘은 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주님 오실 주님과 마찬가지로 삼중직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는 중보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중간자, 중개자, 중보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선지자는 중보자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 또한 중보적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연결하는, 적용하는 점에서 사사 또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사사는 영어로는 좋지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오늘날의 재판관은 달라요. 사사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 두 사람, 서로 다투는 죄인 두 사람에게 제시함으로써 둘 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한 발씩, 한 걸음씩 양보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사사는. 사사의 재판 과정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재판 과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 사사는 또한 그런 갈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걸 판단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또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사사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중보적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딘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고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너는 틀렸고 너는 옳다는 걸 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신 두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이나 또 그 이전에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역할들은 오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7, 8,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온 백성이 이제 새로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이제 첫 걸음을 떼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늘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신앙을 결단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늘 되풀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 좀 잘 믿어보고자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좀 하나님께 헌신해보고자 하면 왜 그렇게 꼭 그렇게 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고개를 돌리면 이 고개가 외면당하는 쪽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출애굽이지만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 반역과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개만 돌려도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다가 이쪽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불일 듯 또 질투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면은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더니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지금 또 적의 부대를 편성해서 그냥 밀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끝날 때 늘 그걸 못하도록 했어요. 모이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모이면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이 정보가 입수되자 말자 가서 즉각 해산하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모임을 계속하기는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게 이걸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뚫고 나가라는 겁니까?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고개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고개는 이쪽에 있는데 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몸만 피곤하죠. 오늘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큰일 났다. 당신 지금 말 듣고 잘 믿고자 했더니 지금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당신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보여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이제 물을 길어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까 그렇게 돌이키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제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얼마나 그동안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든지 지금 어린 양 한 마리 놓고 드리는 이 제사, 이 번제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온전한 번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사가 안 드려졌겠습니까? 끊임없는 제사가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처음으로 제사다운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드려지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자족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제사라야 합니까? 그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온전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개를 완전히 돌리고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몸을 완전히 돌리는 예배, 몸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을 드린다고 할 때 마음이 온전히 몸과 함께 돌려져 있는 상태라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뭐 이게 살아있지만 재물, 죽은 재물, 재물이란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재물처럼 드려지는 인생. 그걸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당시에는 이제 우레가 치는 것, 번개와 천둥이 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땅에서는 사람들이 싸우지만 하늘에서는 신들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긴 신이 번개와 우레를 천둥을 갖다가 땅에 내보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한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어지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 적들을 자중질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막 혼선을 빚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미스바에서 그 집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변변히 무기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치 수확하듯 그냥 가서 추격하기 시작해서 건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뭐 우리가 잘 알던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제 돌을 하나 이렇게 기념비로 세운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런 누구나 이런 도움의 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사람이라면 신앙의 걸음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에벤에셀의 징검도를 밟고 온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곳곳에 우리가 간증으로 기록된 그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들을 밟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각자에게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왜 없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돌을 세웠지만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진 에벤에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때 저는 도저히 못 태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못 있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그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붙인 것이죠. 이건 앞에 그 뭐 블레셋하고 아벡과 에벤에셀에서 싸웠다는 장소하고 다른 장소지만 어쨌든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상처와 그런 패배의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기념비적인 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그 간증들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돌을 저는 크건 작건 다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각자가 오늘 그 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돌이 기억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대적들 틈에 있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애워치려고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킨 것밖에 없어요.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이글고 바알과 아세라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린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블레셋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하는 아모리 족속들이 더 이상 대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만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서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뿐인데 그들이 우리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세상에게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행동, 다른 결정,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화평을 자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는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아니 있겠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줄 안 서고 그들하고 경쟁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뺏으려고 전쟁하지 않았는데 뺏으려고 싸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수중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 사람들이 점차 좋은 관계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미안하지만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보내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비가 와도 산더미처럼 뭐 폭포수가 와도 그 비를 쓸어가면서 퍼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클럽하우스에 가서 폭탄주라도 한잔 마시고 네트워크를 책이고 확인하고 해도 일이 될까 말까 한데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기회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주식 시세만 안 들여보고 살아도 여러분들이 덜 불안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주식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이 거기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못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스포츠 경기도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같이 안 싸웁니다. 아시죠? 근데 자본시장은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같이 싸웁니다. 게임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새 공부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차라리 전공을 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굶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이고 기르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처럼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잘 사는 길입니까? 어떤 게 진정으로 잘 사는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이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아도 이게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아버지라고 불렀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자리를 떠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를 떠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어디 가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에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닝 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면 여러분은 이미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미 이긴 줄로 믿고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를 결단케 해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영락없이 패잔병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느냐, 어떻게 해야 노력 안 드리고 돈 벌고 사느냐, 온통 머리가 그렇게 쓸려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결정했던 것처럼 장식품들 다 갖다가 땅에 파먹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저희들이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홀로 이 세상 걸어나가지 않게 하소서. 가서 주님 주눅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대적들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안연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속에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의 깃발 높이 들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진정한 이 세상에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처럼 몰아치는 삼각파도처럼 다가와 있는 이 현실을 주님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제하라 그리고 섬기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지 목격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